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의 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16절까지 이제 살펴봤고 오늘부터 계시록 1장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기록됐다 그랬어요? 96년. 네, 96년. 그러면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도 요한이.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본 게 언제예요? AD 30년경이죠? 맞죠? 예, AD 30년경에 예수님을 마지막 볼 때 마지막 만찬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죠? 맞죠? 그 정도로 친밀하게 예수님하고 지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느끼던 예수님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시가 되면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셨는데 요한의 그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지금 모습에 예수님으로 지금 여기 나타나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그 17절 바로 전에 가서 보면은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66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봤던 그 예수님하고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어서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이 정도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옛날에 이 지상에 다닐 때 자기가 심지어 품에 눕기도 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하는 지금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두려우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한이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은 자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도 아마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도저히 자기가 그 앞에 이렇게 맨정신으로 두 발 갖고 이렇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워갖고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의 위에 얹으시며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그 위에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에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가 있고 사망의 열쇠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사망에 대한 그와 같은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요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왼쪽으로 쭉 옮겨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일부 뭘 취했습니까? 살만 취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18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본 것, 과거에 있는 게 있고 지금 있는 것, 현재, 요한 당시에 현재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 해서 요한 이후에 있을 그와 같은 세 단원으로 분명하게 책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당시에 있는 것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가 이후에 있을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20절로 넘어가서 곧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어렵게 되는 부분은 대부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뭘 봤냐 하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 곧 일곱 교회를 위해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목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인데, 그게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바른 교회고 바른 목사면은 그게 다 예수님의 지금 손 안에 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또 그리스도 중심의 목사가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신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경은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신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신비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해주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별은 목사들, 천사들 이제 가리킨다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 4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용이 이제 용 얘기가 나오는데 4절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래서 지금 용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앞뒤 문맥상 여기 나오는 별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별이라고 하는 게 같은 영어로는 스타, 한국말로 별이지만 이게 앞뒤 문맥상 이렇게 천사가 될 때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가 될 때도 있고 그 용례마다 이것이 다른데 그 문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일곱 별, 일곱 금 등잔대에서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천사에서 이게 계속해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가, 계시록에는 일곱 개가 일곱 번 나옵니다. 일곱 개가 일곱 번. 그 내용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일곱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봉인 심판이 나오고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일곱 개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용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거기에 여인이 낳는 산의 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나오고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렇게 일곱 개 어떤 인물이 아니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대접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 일곱 개가 나오고 또 일곱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종교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 상업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와 같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에서 일곱 개의 심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일곱 개의 새 것이 나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도시, 새 민족들, 새로운 강, 새로운 나무, 그 다음에 새로운 왕좌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항상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이 안에서 성경의 절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2장을 들어가서 2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일곱 교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들은 이미 다 했습니다. 1장에서. 맞죠? 예,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는 지금 있는 것들이 2장, 3장에 있는 겁니다.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 보시면은 거기에 지도가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지도에 버가모라고 지금 보입니까? 에게해라고 쓴 거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버가모 보이죠? 버가모, 두아디라, 그 밑에 사데, 그 왼쪽에 서머나, 밑으로 에베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 일곱 개 보이죠? 맞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실질적인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190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속에 교회가 여러 종류로 지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종류의 여러 개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 일곱 개 교회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그 일곱 개 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잘 들으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으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언제 봤다 그랬어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봤다 그랬죠. 근데 그 주의 날이 주일,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두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크고 무서운 주의 날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크고 무서운 그 주의 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부분 약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의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래서 총 합해서 1007년 정도의 기간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맞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나오는 일곱 개 그 교회는 지금 일곱 개 교회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환란기가 나오는 거죠. 환란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일곱 개 교회는 환란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교회, 환란기가 바로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실질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실질적인 교회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맞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그 다음에 사대, 그래서 쭉 이제 교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버가모에서 이제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각 교회에 대해서 예,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어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달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른 그 분의 모습이 달리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각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이것을 알고 버가모 교회는 내가 이것을 알고 뭘 안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는 것도 이야기하시고 책망할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부분의 또 교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도 있고 물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예, 예를 들어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라 그래요? 아니면 교회들에게라 그래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앞부분 1절부터 6절은 어느 교회에 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건데 그게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는 꼭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그 구조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한 다음에 이 옆에 지도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면 먼저 에베소를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지도에서. 에베소 한번 찾아보세요. 보셨죠? 에베소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거기에 반모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보입니까? 예, 반모 보이세요? 예, 반모 섬이 밀레도 앞에서 약 얼마쯤 떨어져 있냐면 50km 지금 떨어진데 가서 보시면 반모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또 북쪽으로 한 50km, 60km 떨어져 있고 맞죠? 밀레도 앞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약 50km 떨어지면 거기에 반모섬이 있어요. 원래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장로로 있었는데 유배를 갔어요. 어디로 유배를 갔다는 거예요? 반모섬으로 지금 유배를 가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계시를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에베소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장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각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각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 그 지역은 어떠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와 같은 어떤 유명한 물품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잘 들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교회에게 줄 때 아 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라 그 얘기입니다.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많은 이교도들이 거기 모여 살면서 이교도들의 풍습에 따라서 신전도 짓고 거기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었어요. 피라미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다이애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신전. 다이아나는 사도행전 19장 35절 요거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9장 3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소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장 35절. 그래갖고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 하면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다이아나여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이제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34절 가서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얼마쯤 소리를 질러요? 두 시간쯤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다이아나 여신이 있는데 이 다이아나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그 다이아나 여신의 그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품을 보면 젖가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젖을 많이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풍요롭게 자식을 많이 키우고 이게 사람의 경우에는 자식을 많이 키우는 거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풍작을 가져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여신이었어요. 근데 그 다이애나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다이애나 여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이애나 여신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이교도들이 분노해갖고 그래서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모여갖고는 지금 소요사태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떠드는 겁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면서 다이아나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전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걸 어떻게 사람이 지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배경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신 숭배도 있고 황제 숭배도 있고 또 이교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신비 종교도 있고 마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그 안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그런 그 우상 숭배가 이제 성행을 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 자유도시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그와 같은 도시란 얘기죠. 그래서 자유도시란 로마에게 충성하는 도시에게 붙여진 칭호였으며 따라서 그 경계 내에선 자치가 인정되었고 군대가 상시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역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얻은 이와 같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그곳은 결국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이제 전락해갖고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애나 여신이 결국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천주교의 마리아로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마리아로 바뀌어서 나중에 AD 431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 공회가 열렸어요. 에베소 공회가 열려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시겠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호칭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엄청나게 복음이 이렇게 부흥하던 그와 같은 도시였는데 이교도들의 이와 같은 그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몰락을 당하고 그러면서 천주교의 그와 같은 교리를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어떤 선언문까지 나오는 이 정도로 해서 도시 전체가 이제 몰락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 3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에 두란노라고 한 사람이 학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경고를 하고 눈물로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워서 처음에는 아주 영적으로 활기가 넘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사도가 세운 교회는 하나뿐이 없어요. 사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운 교회는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뿐이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맨 끝에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2절이 끝이고 22절 끝난 다음에 우리 킹잼 성경에는 이걸 누가 기록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에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누가 임명을 받았어요? 디모데. 디모데가. 누가 임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임명을 했다. 그래서 세워서 초창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거는 디모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하고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고 첫 번째 감독을 지낸 사람은 여기 나오는 감독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감리교나 이런데 여러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전체 목사를 다스리는 그런 감독이 아니고 각각의 개교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지금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목사는 디모데였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그와 같은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런 얘기 알아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그렇죠? 빌립보서, 콜로새서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신비와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에베소서에 아주 풍성하게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누가 첫 번째 목사였다고요? 디모데가 첫 번째 목사였으니까 여러분 한번 디모데가 이 교회의 첫 번째 목사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그런 교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전에 교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힘을 합쳐갖고 교회를 크게 세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직접 두란노 학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칠 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그와 같은 그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참 처음에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렇죠. 이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에베소에 있었냐 하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자기의 생애를 에베소에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보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19절 또 19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에베소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들려서 얼마 동안 이제 선교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선교여행 때는 거길 들려 2년 이상 체제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9절 가서 보니까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2년 동안 여기 그 9절에 가서 보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이렇게 강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듯이 성경 강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강해를 했더니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에베소에서 처음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쯤 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데다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2장 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 치리자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우린 그걸 지금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심부름꾼, 사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심부름꾼. 그러니까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천사에게 보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면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 문맥상 이거는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를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같은 천사라 해도 앞뒤 문맥상 이게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인지 아니면 용례상, 제가 그래서 용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있는 그 치리자를 영어로 에인절이라고 불렀어요. 그 에인절에 상응하는 그 그리스 말의 뜻은 뭐냐?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천사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에인절을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그러면 일곱 별은 아까 1장 20절에 일곱 별은 뭐라 그래요? 일곱 천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곱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 맞죠? 그 다음에 금 등잔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목사들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장중에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분,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일단 성경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돼야 됩니까? 누구의 교회? 예, 성령님의 교회? 어느 면에서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님에게 오케이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맞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그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성령을 높이면 안 돼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지 성령님이 직접 영광을 취하는 일은 교회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다. 교회의 중심인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이제 가서 보니까 특징이 2절, 3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 에베소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여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많았던 교회예요. 긍정적인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 세대가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에베소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하고 못 살고 할 때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던 그와 같은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서 락 음악도 들어오고 교회에서 댄스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별거 다 해요. 지금 가서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교회에서 요가도 가르치더라고요. 교회 건물 안에서. 지금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룩한 건지 거룩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혼합이 돼갖고 그래서 이교도들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전혀 구분이 안 된 채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락 음악 얼마나 꽝꽝대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해요? 젊은 아이들이 그걸 해야만 교회에도 놀이거리가 있다는 거죠. 밖엔 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교회 안에 락 음악 들어오죠. 댄스하죠. 교회 안에서 드라마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22장 2장 2절에 이제 예배소 교회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냐면 works로 돼 있어요. 내가 내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안다. 물론 우리말로는 이제 행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래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래야 돼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가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자, 우리 옆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2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행위가 없이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